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 우리가 사사들의 얘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사사들은 전 민족적인 어떤 지지와 격려와 도움 가운데 대적들을 상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드보라 같은 경우는 두 지파 정도지만은 그래도 그 지파의 전폭적인 그런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만은 또 기도원만 하더라도 300여 용사는 적어도 남아서 이렇게 적과 상대하는 모습을 보지만은 유독 이 오늘 삼손만은 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죠. 삼손과 예수님은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생애와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삼손도 우리가 히브리서 예, 믿음의 열전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죽음은 사실 삶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는 죽음을 맞게 되지만 그는 죽음의 순간 가장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3절, 2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곤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다곤 신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방에서 곡물의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쪽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다곤 신을 보면은 이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에게해 출신 쪽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곤 신상을 바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다곤 신은 곡물의 신,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그들의 또 민족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신으로 숭배를 받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원은 이 다곤 신상 제단을 부숨으로써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곤 신상이 부서졌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다곤 신이 좌우지간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믿고 지금 삼손을 불러낸 거예요. 삼손은 혼자 조롱받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가 조롱받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신이 조롱받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다곤 신과 마치 여호와의 신의 싸움처럼 그렇게 비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간의 어떤 다툼이다라고 보는 관점은 사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모여서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불러내서 이제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을 넘겨준 것은 바로 다곤 신이 넘겨주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을 눈앞에 두고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는 큰 축제를 벌인 것이죠. 이제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더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지금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게 뭐 어떤 제주인지는 알 수가 없죠. 무슨 뭐 짐승처럼 흉내를 내게 했는지 아니면 뭐 네 발로 기게 했는지 아니면 또 뭐 그냥 무기력해진 삼손을 그냥 가서 누가 자꾸 찝쩍대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삼손을 보고 즐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무력한 자리, 가장 무용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뭐 나귀 특비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그런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두 눈이 뽑히고 나서 그는 이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욕정을 따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눈이 뽑히고 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의 눈뜬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어떤 무기라도 하나 주어지기만 하면은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는 가사까지 들어가서 말이죠. 가사에 무슨 그 성벽 빗장과 문을 그냥 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60킬로를 달려갈 만큼 대단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말았던 사람 아니에요. 결국 그 눈 때문에 들릴라를 또 발견하게 되고 들릴라를 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탓에 결국은 눈이 뽑히는 데까지 가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시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할 때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눈으로 결국 죄를 짓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결국 못 보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될 만한 것들을 보고 산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면서 낮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 어둠 속에 실족할 일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작 삼손은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어둠 속을 헤매다가 눈이 뽑히고 나서야 드디어 빛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 기껏 제주 부린다고 봐야 아마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의 그 자리에서 온갖 사람들의 함성을 들었겠죠. 그러다가 그는 이제 지쳤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가장 보기 좋은 기둥 사이에 세웠을 때 그 손을 인도해 주는 장님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와서 이리저리 방향을 지시하는 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 손을 붙들어서 인도하는 마치 이 뭐 가이드와도 같은 아이에게 내가 이 성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주기둥이겠죠. 주된 기둥 그 둘을 집을 지을 때 블레셋 그 건축 양식이 두 기둥을 이렇게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얻는 그런 건축 구조였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지금 바로 윗부분에 방백들과 그리고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위층으로들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 삼손이 이제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고 잠시 쉬게 하느라고 인도할 때 그 기둥 사이로 인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삼손은 거기서 인생의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낙이 특별히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서 타는 듯한 목마름 그 갈증 때문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에게 명령하듯 기도한 것이죠. 물을 달라고 때를 쓰듯 기도했지만 이제 어떤 기도를 할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그는 처음으로 부르짖어 정말 기도, 간절한 기도, 그의 온 심령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첫 번째는 되게 기억해달라는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권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엄마를 부르짖어 찾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아이의 음성을 분별하고 식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에 약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기억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부르짖는 일들이 들어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기도원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된 것이죠. 철저히 무력해졌을 때 그리고 철저히 내가 보기에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옥에 갇혀서 나귀가 돌려야 할 맷돌을 돌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평생에 해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궁금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흥분이 되겠어요?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것은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반복하고 일 때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 하나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날마다 되풀이할 때 오는 좌절감, 절망감,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무가치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가치, 높은 가치, 영원한 가치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가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무가치한 상황에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가장 가치 없는 삶의 환경에 처했을 때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을 결정하듯이 우리 인생은 때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내 동댕이 치듯 그렇게 빠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런 비참한 지경, 이런 무가치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무력한 자리에 우리를 두는 것이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그렇게 어리석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에 이르고자 하고 그에게 부르짖어 우리가 닿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무릎은 왜 꿇으며 두 손은 왜 들며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왜 질러댑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 자신을 처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진정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진정 우리가 찾아야 할 존재는 누구인지, 우리가 우리 시선을 향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뿐인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삼손에게도 지금 그런 시간을 허락한 것이죠. 눈이 뽑히게 함으로써, 빛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참된 빛을 갈망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가장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는 부탁은 하나님께 행동을 촉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야말로 내 힘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는 이때까지 인생 동안 전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줬던 힘이 은혜의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로부터 비롯된 힘이 아니라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와야 한다는 것을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표현은 물론 아직까지 그는 그다운 표현이에요. 원수 갚게 해주세요. 복수하게 해주세요. 내 눈을 뽑은 저자들을 단번에 제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묘한 표현이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을 일으키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때 삼손도 한 돌멩이를 이 땅에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 이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는 어떤 존재인지,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과도 같은 삼손에게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이제 이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사도 철저히 패배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유일하게도 홀로 싸웠지만 유일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사사 가운데서는 블레셋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기록을 읽습니다. 그 집이 무너짐으로 해서 모든 방백들, 그렇습니다. 지금 다곤 신에게 가장 큰 제사를 드린다고 다 온 거예요. 예, 가사, 에스글론, 에글론, 뭐, 예, 이 방백들이 다 온 거죠. 그 방백들만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층들이 다 모였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남녀가 3,000명. 거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뭐 초대장이라도 받고 들어오려면 유력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도 그 숫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31절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의 장지는 아버지의 선산에 묻히게 되었지만 오늘 삼손을 기록하는 이 4장의 마지막 끝절은 그냥 20년 동안 그가 사사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였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왔더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화평했더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비록 사사로 나실인으로서 보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사실 세워져 있었지만 우리가 기록 가운데 읽은 내용이란 그가 정욕을 어쩌지 못해서 여자들 따라다니는 것만 우리는 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소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준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권리처럼 여겼을 때 그는 가장 타락한 한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는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지만 때는 마지막이었다는 것이죠. 좀 일찍 돌아섰으면 어떨까요? 그가 좀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어떨까요? 그가 좀 더 일찍 나실인의 정체성을 더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나실인답게 살고자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아서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전심으로 돌아서서 구하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요. 그러다가 다급한 환경에 내몰렸을 때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그때가 늦은 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불러서야 우리의 안타까움은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조롱받게 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조롱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지 않습니다. 삼손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를 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삼손의 그 부도덕함을 들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손처럼 너무 늦게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자 하며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결정 아니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늦게 부르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롱받고 나서 부르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조롱받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시더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내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편히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찍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조금 더 빨리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생하는 까닭, 우리에게 힘든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까닭은 때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시점을 놓치고 하나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당연한 고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이 아침에 주님께 서원하여 결단하기를, 주님,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조롱을 퍼붓는 세상 되지 않도록 주님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조롱받는 것 상관없지만 우리가 조롱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까지도 조롱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까지도 조롱받는 일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생애가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들 때문에 하나님까지 부끄러운 조롱받는 대상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날마다 깨워 주 앞에 바르게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서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깨닫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결정한, 주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